기도.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일 모든 러시아산 가스 차단 상황에 대비해 회원국들에게 앞으로 수개월 동안 가스 사용량의 15%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러시아가 우리를 협박하고 있고 또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러시아산 가스의 부분적이든 또는 완전한 차단이든 유럽은 앞으로 벌어질 어떤 상황에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특히 겨울철 에너지 수요 급증 상황과 관련해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산 가스가 야기하는 완전한 혼란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미 과거에도 그런 상황을 겪어봤다고 지적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제안은 병원 등 핵심 산업과 용역 기능은 보장하면서도 기타 분야에서의 가스 사용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재개를 도울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흑해를 봉쇄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사안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도울 것이라면서 다만 러시아의 곡물 수출과 연계한 제안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터키 그리고 유엔이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한 합의 마련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종 합의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20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관계를 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이번 발표는 파이살 메크다드 외교장관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정부 관리들과 면담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시리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2018년 우크라이나 주재 시리아 외교관들의 거주지를 인정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양국 관계를 사실상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시리아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대적 태도로 인해서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정부의 단교 결정에 따른 대응으로 이뤄졌습니다. 시리아는 러시아 이외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루안시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시리아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총리 최종 후보 2명이 결정됐습니다. 영국 보수당은 20일 열린 5차 경선 투표에서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과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이 최종 후보 2명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투표에서 수낙 전 장관은 137표를 얻어 경선 내내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트러스 장관은 113표를 얻어 수낙 전 장관과 최종 결선 투표에 올랐고 105표를 얻은 모던트 국제통상부 부장관은 결국 떨어졌습니다. 이번 경선에는 총 8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가운데 각 경선 투표에서 보수당 하원 의원으로부터 가장 적은 수의 표를 얻은 후보가 차례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여론조사에서 트러스 장관이 수낙 전 장관을 이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최종 승자는 보수당원의 우편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오는 9월 5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원숭이 두창의 전 세계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와 관련해 2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긴급 보건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이번 긴급보건위원회 소집은 지난달 23일에 이은 두 번째 소집입니다. 앞서 소집된 긴급보건위원회에서는 원숭이 두창을 비상사태로 선언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차 긴급 소집 당시 확산 상황보다 현재의 확산 상황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소집 당시엔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확진 사례가 4천 건가량이었던 반면에 현재는 이 숫자가 14,5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16개 나라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 시민들이 부당하게 억류될 위험이 높은 국가로 북한 등 6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수감시설 내 강제노동과 노동자 해외 송출, 성인과 어린이 집단 동원 등 국가 차원의 다양한 인신매매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19일 발표한 202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이로써 북한은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정책이나 양상을 보이는 국가 11곳 중 하나로도 분류됐습니다. 북한 외에는 이란, 러시아, 시리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예멘, 에리트레아 등이 지목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강제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이자 경제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집단동원,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주민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익은 불법 활동을 포함한 당국의 자금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북한 내부와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인신매매 범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8만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식 기소와 유죄 판결, 선고 등 공정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동을 포함해 수감자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과 광산, 제조 혹은 농업 분야에 투입돼 강제 노동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코로나를 구실로 정치범 수를 늘리고 주민에 대한 강제 노동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보고서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북한 당국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이후 한국, 미국, 일본의 영상물을 시청하고 배포한 어린이와 성인에 대한 처벌에 노동교화소 내 강제 노동형을 포함했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2021년 11월에 6명의 고등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죄로 5년의 노역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당국이 성인과 어린이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집단 동원하며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식량 배급을 중단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1년 북한 당국이 전국적으로 14,000명의 기혼 여성을 강제 동원해 황해남도에서 농장일을 시킨 사례가 올해 보고서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2020년 중국으로부터 식량 수입이 중단되고 전년도 흉작에 이어 식량을 증산하기 위한 동원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고아와 당국의 뇌물을 바칠 수 없는 집안의 어린이들이 군대식 조직에 동원돼 무보수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여성과 아동이 성매매 착취 대상이며 특히 학비를 내지 못하는 북한 내 여성 대학생과 탈북 여성들이 성매매를 동반한 인신매매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지독한 인권 침해로 인해 북한을 떠나는 주민들이 중국에서 성매매와 노동 관련 인신매매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탈북민들이 중국 당국자들에게 적발되면 북한에 강제 송환돼 강제 노동과 고문, 낙태,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최악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은 인도주의나 무역과 관련되지 않은 미국 정부의 대외 지원에서 이들 나라들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버마 등 22개 나라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올해 처음으로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해 2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무부가 처음 보고서를 발간한 2001년에는 한국이 3등급을 받았지만 2002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등급을 유지해오다가 올해 등급이 내려간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지만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진지함과 지속성에 있어 예년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관련 오래된 우려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들이 강압에 의해 저지른 불법 활동을 처벌하고 인신매매범에 대한 조사 없이 피해자들을 추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업 분야 등에서 외국인 강제노동이 만연하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확인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일관되게 활용하지 않았고 인신매매와 관련한 범죄자 대부분이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희생자가 2,500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을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11개 국가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In 11 countries, the government subjects its own people to trafficking. For example, as retaliation for political expression,
블링컨 장관은 11개 나라의 정부는 자국민들을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삼는다며 정치적 표현에 대한 보복으로, 국익이 걸린 사업에 대한 강제 노역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광업, 벌목, 제조업, 농업에 강제 노역시키고 소수민족 집단의 구성원을 수용소에 보내 급진적인 입장을 포기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전 세계로 보내 그들의 여권과 급여를 압수하며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몰아넣고 그들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존스톤 국무부 인신매매 퇴치 감사국 국장 대행은 보고서 발표 뒤 별도로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 내 북한인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협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수년 동안 외교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북한인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We have raised for many years both in our diplomacy and in th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our concern about trafficking forced labor specifically of North Koreans.
존스톤 국장 대행은 우리는 수년 동안 이 문제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스톤 국장 대행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가 각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증진하고 강화하도록 장려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16개 나라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202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지목된 나라는 모두 16개로 전년도 19개보다 3개 나라가 줄었습니다. 알제리와 베냉, 카메룬, 적도기니, 기니, 모잠비크, 콩고공화국, 남수단,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대륙이 9개 나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아시아가 3개 나라, 이란, 시리아 등 중동이 2개 나라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그루지아 내 자치국가인 아파지아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각국 정부와 기업들과 양자 합의 등을 통해 노동자들을 해외에 송출한다며 이들이 강제노동 환경에 직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근무 시간과 위험한 근무 환경, 임금 수령 제한에 처하며 평균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일하며 20시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인 해외 노동자들은 정부 보안 요원들에 의해 끊임없는 밀착 감시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부인들에게 불평하면 노동자 자신과 가족들이 정부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위험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해외에 북한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팬데믹과 관련한 국경 봉쇄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해외에 남아야 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더욱 가혹하고 강화된 통제와 감시를 지시했으며 신체적 상해의 위협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 문제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보고서는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내에서 노동 캠프를 운영하고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했으며 이들이 노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믿을만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이를 조사하거나 피해자들을 밝혀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지난 1년 내내 북한 주민들이 입국했으며 이들이 비공식적으로 노동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 당국이 2021년 북한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4,093건에 달하는 신규 관광비자와 학생비자를 발급했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는 2021년에 북한 노동자 몇 명이 러시아에 남아있는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인 이주 노동자들이 러시아, 특히 극동 지역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며 종종 강제 노동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 2375호와 2397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관측통들은 많은 노동자들이 위장 통로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일하기 위해 계속해서 러시아에 입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에서 공식적인 신분 없이 머물고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인신매매에 특별히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인신매매범들은 탈북 여성들이 국경에 도착하면 이들 중 일부를 유혹하거나 마약을 투약하고 납치해 성매매를 시키거나 강제 결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은 농업과 가정, 공장, 식당, 주점에서의 강제 노동에 투입됐고 중국의 국영 제조 공장들이 북한 노동자를 강제 동원해 수출용 방호복 생산에 나섰다는 보도도 인용했습니다. 보고서는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도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중국 정부가 북한인 인신매매 피해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들의 북한 송환과 관련한 법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국가들의 경우 북한 정권이 해당 국가에서 자국민을 강제로 노동 현장에 투입했을 수 있다고 간략하게 언급됐습니다. 아프리카 기니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광산과 건설, 어업, 보건, 상업적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 시민들이 부당하게 억류될 위험이 높은 국가로 북한 등 6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런 위험을 알리는 새로운 지표와 함께 해당국들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등 6개국을 미국 시민이 부당하게 억류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국무부는 19일 이 같은 부당 억류 위험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 D지표를 도입하고 해당국들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버마 등 6개국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관련 국무부 여행주의보에는 미국 국민의 체포와 장기 억류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므로 여행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이어 부당 억류에 대한 중대한 위협 때문에 북한에 대한 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국무부는 여행주의보에서 납치 위험이 있는 국가를 나타내기 위해 K지표를 사용하는데 이에 더해 D지표까지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선 여행 금지 국가인 4등급과 함께 기타 위험을 의미하는 5지표 국가로 분류해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새로운 지표는 미국 시민에게 외국 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억류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표 추가가 이러한 행위에 정기적으로 관여하는 특정 국가에서 부당 억류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대학생과 선교사, 관광객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미국인들을 억류한 뒤 미 정부와 협상 등을 통해 석방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김동철 목사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억류됐다 풀려났습니다. 김동철 목사는 간첩 혐의로 30개월 넘게 억류됐었습니다. 또 2016년 1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체포 억류한 뒤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원비어는 억류 17개월 만인 이듬해 6월 혼수 상태로 풀려났지만 미국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사망했고 미국 정부는 이후 북한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당국은 2014년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를 반공화국 적대 행위로 2012년 한국계 선교사인 케네스 베 목사를 정부 전복 혐의로 억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인질 및 부당 구금된 미국인의 송환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 행정명령에는 미국인의 부당 억류에 관여한 국가의 정부 당국자와 비정부 행위자 등에 대해 금융제재, 비자 박탈 등 여행 제한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morning, the president signed an executive order that provides expanded tools to help bring our citizens home.
또한 미국 당국에 억류 미국인의 정보나 석방을 위한 노력을 가족과 더욱 공유하며 부당한 구금과 인질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국무부 여행주의보에 부당 구금 위험을 경고하는 D지표를 추가한 것도 이번 조치의 일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해외에서 미국 국민을 인질로 잡고 부당하게 구금하는 것은 국가안보,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비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현재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등 20개국에서 64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당하게 억류돼 있거나 인질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여자 프로농구의 유명 선수인 브리트니 그라이너 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러시아에 5개월 넘게 억류된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상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탈북난민을 강제로 송환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18일 전체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등 20여 건의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팀케인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 5월 발의 후 약 2개월 만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9월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탈북 난민 보호 등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속하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특사직은 2017년 1월부터 공석이었다며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 107조에 따라 대통령은 상원 인준에 북한 인권특사직을 임명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특사직을 조속히 임명해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를 적절히 증진 조율하고 탈북난민 문제와 관련한 정책계획과 이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대북방송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탈북 난민 송환에 연루된 자의 제재를 승인하는 내용의 조항도 담겼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돼 연장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하원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 대사가 임명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5년 만에 한국의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채워진 것은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했습니다.
It's very encouraging when the foreign minister was here a couple of weeks ago. He talked about the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human rights and appointing the ambassador for human rights.
킹 전 특사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몇 주 전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북한 인권 문제에 한국 정부가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매우 고무적이었다며 이번 북한 인권대사 임명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위연합 의장은 새로 들어선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인 가운데 김규현 한국
얻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Yeah, considering her experience interaction with the UN and working with Kofi Annan and then on the Rwanda genocide and I think she's got
유엔에서의 경험, 르완다 학살 사건과 관련해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일한 경험 등은 문재인 전 한국 정부 당시 완전히 배제됐던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중심에 두는 데 필요한 배경이라는 겁니다. 19일 한국 정부는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신화 신임대사는 북한과 국제협력 관련 저서와 연구 논문을 다수 집필했고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과 유엔 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 유엔체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임명은 국제사회 협력 속에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의 한국 정부의 이번 인선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비어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제 미국 정부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더 이상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문제를 책임질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직책을 채우는데 지체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의 정의와 인권에 대한 책임과 행동을 촉구하는 특별한 임무를 갖고 있다며 솔직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직책에 대한 임명이 지연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 특사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특사는 전 세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행동을 보여주는 주요 인물이라며 5년 이상 이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사람들은 로버트 킹과 같은 인물이 매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압박했는지 잊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아울러 이 자리에서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권리를 위한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의 북한 인권특사 자리는 킹 전 특사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난 2017년 1월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1년 6개월 넘게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킹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도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실망했다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의 부임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It's gone way too far. It's taken way too much time to get that appointment made. We have a new ambassador to South Korea, Philip Goldberg, who was appointed several months ago, or was named several months ago, and was.
킹 전 특사는 골드버그 대사가 수개월 전에 임명됐지만 한국에 부임한 건 상당히 최근이라며 이는 그 과정이 얼마나 느리고 자리를 채우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특사는 인권이 미국의 대북 정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라며 신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킹전 특사는 또한 북한 인권 특사가 유엔 회원국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노력 임무를 갖는다며 이런 직책을 장기간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그 스칼루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인권특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다시 한번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상정함으로써 유엔 내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기간과 그 이후 북한의 인간 안보 상태를 평가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인권 우송 접근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은 미한 동맹과 미국의 동북아 전략적 이익과 안보에 필수적이라면서 지난 30년간 이어진 북핵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북한이 국제협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특사는 인권 문제도 그 방정식에 포함하는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인 가운데 김규현 한국 국가정보원장이 비공개로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장은 19일 오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VIP 출입구를 통해 공항을 나왔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김 원장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입니다. 김 원장의 체류 기간과 세부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보기관과 백악관, 국무부 등에서 다양한 인사들과 두루 만나 한반도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보기관 쪽에서는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국장 등과 만남이 예상되고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면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번스 CIA 국장이 방한했을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만큼 상호주의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예방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이 연례 포로국가 주간을 맞아 권위주의 국가들의 압제를 비판하고 자유수호를 위한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토론회에서는 최신 한국 안팎에서 논란이 지속되는 전임 한국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주 공산당 등 압제 정권으로부터 포로처럼 자유를 억압당하는 모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포로국가 주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수석부 차관보 대행은 19일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이 주최한 기념행사에서 전 세계 자유에 대한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등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인권 탄압은 증가하는 등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As members of the free world, we must jointly promote our democratic values and we must hold ourselves.
버스비 수석부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를 공동으로 장려한다며 우리의 동맹들과 우리 자신은 모두 민주적 약속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류 역사는 민주주의가 더 평화롭고 번영하며 안전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준다면서 민주주의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최선의 정부 형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포로국가 주간을 공포하고 압제 속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 법치라는 보편적 원칙 계승을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은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인 1959년부터 의회 결의를 통해 해마다 7월 셋째 주에 포로국가 주간을 대통령의 공포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1959년 당시 공산주의에 대응해 포로국가 주관을 고안했던 레브 도브리안스키 조지타운대 교수의 딸인 폴라 도브리안스키 전 국무부 국제문제 담당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자유와 정의, 자결권의 정신이 포로국가 주관 결의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ve Nations Week is a reminder to future generations to never take liberty for granted.
포로국가 주관은 다음 세대에게 자유를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지금도 압제 치하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란 다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엔 세계 최악의 압제 정권 중 하나인 북한 엘리트 계층 출신 이현승 씨가 패널로 나와 북한 김씨 정권의 거짓 세뇌와 잔인함을 거듭 폭로했습니다. 북한을 떠나기 전엔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무엇을 빼앗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No one, including myself and my family members, knew what the communist dictators had taken away from us.
민간단체인 원코리아 네트워크의 워싱턴 지부장으로 활동 중인 이 씨는 북한에선 아무도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북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우리에겐 닿지 않았다며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세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자유가 도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공산주의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비판하면서 자유를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결국 자유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씨는 또 최근 한국 안팎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하며 자유민주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ignore the law and hide the repatriation of the defectors in a liberal
자유민주주의 법치로 통치하는 국가인 한국 정부가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탈북 어민들의 북송을 숨길 수 있는지 또 고사총으로 자국민을 살해하는 전체주의 정권에 심지어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넘길 수 있는지 실망했다는 겁니다. 이 씨는 사람이 먼저란 구호를 내세운 이른바 인권 변호사 대통령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면서 이는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 공산당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은 이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위해 투쟁 중인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신해 워싱턴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에게 반체제 인사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젤렌스카 여사는 수상 소감에서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전체주의의 공통적인 특징은 침략과 폭력, 인간의 삶에 대한 완전한 무시와 평가 절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카 여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됐다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울 뿐 아니라 스탈린의 거대한 테러가 문명 세계 어떤 곳에서도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의 에드윈 퓨너 이사장과 미국 의회 공산주의 희생자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마르시 캡터 의원도 이날 시상연설에서 한 목소리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우크라이나인들의 투쟁은 이를 위한 우리 모두의 투쟁과 같다며 민주국가의 공동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에 따르면 냉전 시기 공산주의 정권에 희생된 사람들은 총 1억 명에 달하며 유엔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인 5천여 명이 숨지고 해외 난민 500만 명 등 1,2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4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의 소장이 북한으로 전달되지 못한 채 반송 처리됐습니다. 북한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송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등의 소장이 워싱턴 DC를 벗어나지 못한 채 다시 법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가 적군파 테러 피해자의 소장 송달을 담당한 국제 우편물 서비스 업체 FedEx의 우편물 추적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12일 워싱턴 DC 법원을 출발했던 소장은 19일 송신인에게 반송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5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상속인 131명의 변호인은 지난 8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 송달을 공식 요청했으며 법원 사무처는 12일 소장과 소장의 한글 번역본, 소환장 등을 담은 우편물을 FedEx를 통해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편물은 12일 이후 줄곧 워싱턴 DC의 FedEx 우편물 처리 시설에 남겨졌는데 결국 일주일 만인 19일 반송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FedEx는 20일 반송된 우편물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페덱스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등 20여 개 나라를 운송 불가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소장의 평양 배송 여부는 이미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페덱스 창구가 막히면서 적군파 테러 피해자 등이 어떤 방법으로 소장을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또 다른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DHL은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게다가 일반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도 최근 단송된 사례가 있어 소장을 포함한 우편물을 북한에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120일 이내에 피고 측에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장 전달에 실패할 경우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북한의 우편물을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는 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도 아직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도 최종 판결문을 평양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앞서 일본 적군파 요원이 일으킨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과 부상당한 피해자와 가족 등 131명은 지난 5월 30일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은 지난 1972년 5월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공항 군내에 수류탄을 추적하고 자동 소총을 난사해 26명을 숨지게 하고 80여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북한은 적군파의 테러 모의를 돕고 일부 테러범을 훈련하는 등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이번 소송의 피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부 변이인 BA5가 사실상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 대유행이 재현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없이 주민들의 이동 통제 의존에 코로나 확산을 저지해온 북한은 전파력이 더 강한 새 변이가 유입될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인 오미크론의 세부 계통 BA5 변이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주 BA5 검출률이 52%로 사실상 우세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0일 이같이 말하고 추가 대유행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BA5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수가 매우 빠릅니다. 또 정점 시기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28만 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A5는 지난 5월 12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감염 사례가 두 건 확인된 이후 8주 만에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BA5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BA2보다 전파력이 35% 이상 빠르고 면역 회피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이미 맞은 백신의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는 점도 재유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유행 조짐은 신규 확진자 급증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방역 당국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하루 신종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만 6,402명 늘어 이틀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일주일 단위로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안팎으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3주째 계속되면서 지난 4월 27일 이후 84일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더욱이 BA5보다 전파력이 세고 면역 회피 능력도 더 큰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는 BA2.75 감염 사례도 지난 12일 한국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한국 방역 당국은 환자 급증에 대비해 신종 코로나 치료 병상 4천 개를 추가 확보하고 치료제 94만 2천 명분을 추가 도입키로 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신종 코로나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이틀째 200명대로 집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18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신규 발열 환자 250여 명이 새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하루 신규 발열 환자 규모는 통계를 처음 발표한 지난 5월 12일 18,000명에서 시작해 같은 달 15일에 40만 명 가까이 급증했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0명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북한도 전파력이 강한 새 변이가 국경을 접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주변 나라와 지역들에서의 전염병 전파 상황을 긴장하게 주시하면서 방역장벽을 더욱 철통같이 다지는 것과 함께 방역전선 전반에 대한 통일적이며 과학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 내 발열자가 200명대로 내려갔으면 당국이 그에 맞게 방역 통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강화하는 흐름이라고 전했습니다.
원래 이제 방역사령부 산하의 뭐 지역 간 통제 뭐 이런 거 소독 그다음에 지역 간으로 이동할 때 방역 증명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강화하고 있고 이것도 해이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여기에 용량을 지금 집중하고 있고 방역 처소도 늘리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매체들이 방역 성공을 주장하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신종 코로나 관련 기사량을 크게 줄이는 추세였다가 최근 들어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최근 북중 접경지에서 신종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재감염 사례도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동 통제를 완화해야 되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면서 다시 또 변이의 확산에 대한 어떤 그 긴장감이 지금 병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북한 당국도 지금 방역 성공을 선언하는 단계로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변이 때문에 다시 주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변이의 전 세계적 확산은 더 전파력이 강한 또 다른 변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라며 국경 봉쇄와 주민 이동 통제에 의존한 북한의 방역 대책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난을 감안할 때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북한 주민들을 백신을 통해서든 감염을 통해서든 바이러스에 노출시켜 면역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백신 맞고 늘어나게 할 거냐 아니면 어렵고 힘들게 감염돼서 늘릴 거냐 이 기로에 서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정부라면 백신을 접종을 해서 중증으로 갈만한 사람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 세계적 유행병을 의미하는 팬데믹은 국가 간 협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또 가장 큰 위험에 놓인 자국 주민들을 위해서도 외부 지원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2도, 낮 29도, 양덕 아침 20도, 낮 28도, 신의주 아침 23도, 낮 31도, 구성 아침 22도, 낮 3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 29도, 강계 아침 20도, 낮 28도, 희천 아침 21도, 낮 3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22도, 낮 31도, 개성 아침 22도, 낮 31도, 사리원 아침 22도, 낮 30도, 신계 아침 22도, 낮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2도, 낮 26도, 장전 아침 22도, 낮 26도, 평강 아침 20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1도, 낮 27도, 장진 아침 16도, 낮 22도, 청진 아침 20도, 낮 23도, 김책 아침 21도, 낮 2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8도, 낮 25도, 김영권 아침 15도, 낮 22도, 삼지연 아침 13도, 낮 21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 먼바다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7월 21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동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하마스 정권의 통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마스 정권은 비밀 투자를 통해 수억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 정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모두 해치는 정책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마스가 테러 활동에 사용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하마스의 재무 담당 관리와 3명의 재무지원 관계자 그리고 6개의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국제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미국이 행정명령 13224호를 통해 제재한 개인과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테러 활동 또는 테러 지원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흐마드 샤리프 압둘라 오데는 2017년까지 하마스의 국제 투자를 담당했으며 수라위원회를 대신해 투자를 관리했습니다. 또 2017년 중반에 오사마 알리는 투자 담당 책임자로 임명돼 하마스의 자금 조달을 도왔습니다. 히샴 유니스 야히야 카피쉐는 오사마 알리의 부하로 하마스 투자 관련 기업으로부터 자금이 하마스에 유입되는 것을 담당했습니다. 안다 컴퍼니, 트렌드 GYO, 알로아드 부동산 개발 같은 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모두 하마스와 연계된 기업들입니다. 특히 시다르 컴퍼니와 이크탄 부동산 회사는 모두 합법적인 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마스의 통제를 받고 자금 조달에 사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들라 유스프 파이잘 사브리는 회계사로 하마스 재무부에서 수년간 일했습니다. 이들은 하마스가 자금 세탁과 은폐에 사용됐기 때문에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미 재무부의 테러 자금과 재무범죄 담당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미국은 하마스의 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이 지역에서 폭력 활동을 하는 것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일 모든 러시아산 가스 차단 상황에 대비해 회원국들에게 앞으로 수개월 동안 가스 사용량의 15%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러시아가 우리를 협박하고 있고 또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러시아산 가스의 부분적이든 또는 완전한 차단이든 유럽은 앞으로 벌어질 어떤 상황에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특히 겨울철 에너지 수요 급증 상황과 관련해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산 가스가 야기하는 완전한 혼란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미 과거에도 그런 상황을 겪어봤다고 지적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제안은 병원 등 핵심 산업과 용역 기능은 보장하면서도 기타 분야에서의 가스 사용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러시아산 가스로 인한 완전한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할 때 우리는 가스를 아끼고 저장을 보다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20일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선 국가들의 국방 당국자들과의 화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군이 보유하고 있는 소련 시절의 무기보다 사거리와 정확도 면에서 더 우수한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지원 발표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미국의 하이마스는 총 16기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국들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의 보급선 등을 타격하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등의 파괴를 우선순위에 두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날 회의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약 20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하이마스 교육을 받았고 현재까지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하이마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재개를 도울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흑해를 봉쇄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현재 사안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후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도울 것이라면서 다만 러시아의 곡물 수출과 연계한 제한이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터키 그리고 유엔이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한 합의 마련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종 합의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총리 최종 후보 2인이 결정됐습니다. 영국 보수당은 20일 열린 5차 경선 투표에서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과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투표에서 수낙 전 장관은 137표를 얻어 경선 내내 선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트러스 장관은 113표를 얻어 수낙 전 장관과 최종 결선 투표에 올랐고 105표를 얻은 모던트 국제통상부 부장관은 결국 떨어졌습니다. 이번 경선에는 총 8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가운데 각 경선 투표에서 보수당 하원의원으로부터 가장 적은 수의 표를 얻은 후보가 차례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여론조사에서 트러스 장관이 수낙 전 장관을 이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최종 승자는 보수당원의 우편 투표를 통해 결정되고 오는 9월 5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원숭이 두창의 전 세계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와 관련해 2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긴급보건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이번 긴급보건위원회 소집은 지난달 23일에 이은 두 번째 소집입니다. 앞서 소집된 긴급보건위원회에서는 원숭이 두창을 비상사태로 선언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차 긴급 소집 당시 확산 상황보다 현재의 확산 상황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소집 당시엔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확진 사례가 4천 건가량이었던 반면 현재는 이 숫자가 14,5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특히 미국 내 확진 확인 사례가 2,100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그러면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면 열이나 두통, 근육통, 오한,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